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반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세 번째 소단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단락에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 고난당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두 번째 소단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서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세 번째 소단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그냥 쭉 읽으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앞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보면 여기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벌써 이렇게 처음 읽을 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왜 또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부담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지는 이 명령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보면 뭐 연단, 불시험, 고난 뭐 이런 일이죠. 또 이상한 일.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부분에서 보면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끼치지도 않고 내가 희생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핍박을 당하는, 또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지금 나온 것처럼 그거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일인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또 즐거워하라. 세상에 고난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워하라.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첫 번째 소단락에서 이제 너희가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12절, 13절 앞부분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현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실은 이거 그냥 제3자가 보면, 불신자들이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아니고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질병, 가난, 외로움, 기타 등등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죽지 못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요. 어려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 아예 설명을 하면서 어려움 아니면 뭐 죽을 지경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연단, 시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연단을 잘 이겨내면 또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아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절에서도 똑같이 표현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현실은 어떠냐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육체의 질병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인간관계의 고통이건 죽을 지경인데 그 죽을 지경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예 관점을 갖고 쓴 거예요. 색안경을 딱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너희가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의 본성에 나오는 대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여라. 지금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는 명령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너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막 억울해서 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미칠 듯이 그렇게 팔짝팔짝 날뛰겠지만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반응을 해라. 그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지 그 상황들을 본질을 잘 이해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반응들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육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깨달은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곧장 이렇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그 뒤에 1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중간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니까 현재는 아닙니다. 미래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지금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지만 미래에는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부터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참 쉽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잘 지나가고 나면 뒤돌아보면 참 뭐 좋은 기억으로 남는 때들이 많죠. 또 아, 그때 그게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었다. 그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낼만했고 참을만했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맨 끝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다.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만세의 나를 복 있다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산 거예요. 복도 지질이 없는 여자로 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혼모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남편 없이 그냥 아이를 가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성령으로 잉태했대 이렇게 인정해 줬을까요? 아니죠. 다 손가락질했겠죠. 유대인 사람들은 보통 10대 때 결혼을 합니다. 또 우리 나이로 치면 뭐 14, 15살, 많아 16살쯤 된 그런 여자가 아이를 이제 미혼모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죠. 쭉 지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로 혼자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래도 든든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장남이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가출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이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생활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렇죠? 돈 벌어서 여지껏 생활비 대고 있던 장남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 팽개치고 가버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남편도 먼저 죽었는데 장남도 먼저 죽습니다. 장남은 또 심지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마리아가 두 눈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근데 마리아가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어렸을 때도 그렇게 찬양했고 나중에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만세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일컬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적으로 보면 죽을 지경을 만난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주신 것이다. 너희가 너끈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죽을 지경만 만났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또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쭉 말씀드렸지만 결국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일들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 성도는 성도답게 반응해야 된다. 너희들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이 사탕 하나 뺏으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혹시 너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그리고 너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그때에 성숙한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답게 온전하게 반응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반응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참 성도들끼리도 함께 만나서는 나는 죽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자살해도 천국에 간다고만 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자살하고 싶을 지경인데 아,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옆에 있는 성도가 또 그렇게 권면하죠. 전생이 어딨어. 아, 그렇다 이거지. 내가 도대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서는 찬양도 간대없고 기쁨도 간대없고 감사도 간대없고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건 뭐 눈꽃만큼도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지경을 만나서 너 어떻게 숨쉬고 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성도를 보면 잘 격려하고 또 권면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또 성도답게 반응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와 다르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을 잘 알고 또 소망하지만 이렇게 반응하지 못한 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